저한테 일주일에 두세 분 정도가 이제 이메일을 보냅니다. 뭐 거의 제가 뭐 대답할 필요가 없는 뭐 그런 이런 이메일이 이제 들어오는데, 지난주는 어떤 분에게 이런 이메일이 왔습니다. 목사님께 이제 메일을 드립니다. 저는 포항에 무슨 교회의 아무개 장로입니다. 지난번 제가 잘 아는 포항의 아무개 권사님을 통해 저희 교회에서 주관하는 화요 기도회에 김영삼 기자의 영상을 쓰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항에 깨어 있는 성도들이 많이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사랑 침례교회 영상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주일 말씀도 열심히 듣고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그 지성을 깨우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의 특강 해주시는 거 전부 듣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삼 기자님의 그 특강을 열심히 듣고 받아 적고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 개시된 한중 동조론의 실체라고 하는 그 영상은 그동안 소중화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을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언가 이걸 아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대한민국, 주님이 주신 이 국가를 소중화라고 하는 시대착오적 이념이나 혹은 사상을 통해 이런 그 대한민국을 저질 국가로 퇴보시키려는 많은 지도자들의 횡포에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에 대해 확고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유튜브 등에서 이제 찾아봤는데, 목사님이 2014년 6월 설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세월호 사건 몇달 후에 이제 말씀하신 것인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내용이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사람이 국가에 대해서 어떠한 의무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세월호 이거 사건 구원파 이쪽에서 이제 해서 그래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그때 세월호 이제 사건과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국가를 사랑하고 정말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그 설교를 했는데 그게 아마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이나 아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분 이제 얘기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현실은 국가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의 식민지가 되는 이 소중화라는 거 이런 걸 벗어나야겠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어떻게든 좀 이어나가야 되겠는데 하는 막연한 그 갈급함이 있는데, 확고하게 성경적으로 또 기독교에 근거해서 이 국가관이 좀 정리가 되질 않습니다. 목사님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에 대한 말씀을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맨 끝에 무턱대고 메일을 올립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또 이렇게 듣고 나니까 참 마음이 좀 뭐라 그럴까. 하여튼 짐이 되더라고요. 보통은 제가 뭐 이메일 답을 안 해도 될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답을 하고 그러면은 더 서로 뭐가 오고 가고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거라 한데, 그래서 이것도 답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런 가운데 포항에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많이 모여 기도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그동안 우리가 했던 그런 그 내용들, 이런 거를 조금 좀한 시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국가관과 정치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이런 필요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은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관, 그 다음에 정치관. 먼저 대한민국의 그, 현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세월호 사건이 6년 전에 일어났더라고요. 304명 사망했고, 아시는 것처럼 정말 무고한 그 학생들 수학여행 가다가 너무나 많이 이제 죽어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사건 이후에 또 시간이 지나면서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다 뭐 이런 게 이제 생기면서 광화문에서 촛불 뭐 좌익 혁명을 한다고 해서 뛰쳐나오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결국 한 3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되는, 말 그대로 졸속 탄핵이 되는, 이런 그 슬픈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뭐 대다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알고 있듯이 탄핵 사유 자체가 사유가 안 되는 그런 일로 결국 이제 탄핵이 돼서 3년 이상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 참, 이 국가의 불행입니다, 여러분. 대통령만 하면 죽든지 감옥을 가니, 지금 이게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이게 발생하는 게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정말 이 정부가 이렇게 이제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석방을 해야죠. 자유롭게 자기 변론할 거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회가 그게 민주사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기도하고, 정말 빨리 석방이 되고 자유로운 몸으로, 그리고 뭐 법에 제재를 받아야 될 것 같으면 그런 상태에서 재판도 받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정상적인 국가가 이제 돼야 되잖아요. 이걸 그대로 방치하는 게 이게 저급 국가예요. 먹고 사는 건 뭐 10위 안에 들지 몰라도 하고 있는 그 정치적 행태는 세계 200위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국가의 그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 한 3년 반 동안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나고 국가 안보가 북한의 핵 위협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런 와중에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 차별금지법 문제, 이러다 올해는 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고, 그렇죠? 이런 가운데 교회가 가장 큰 위협이 되는지, 하여튼 정치 방역 이거 하고 있는 거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 나이가 이제 올해 11월이 되면 그러면 만 61세가 됩니다. 정말 뭐 10살 정도까지, 뭐 20살 정도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다가 해도 지난 40년은 그래도 정신 차리고 살았는데,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많이 했는데 하나도 안 지키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그거 하나 아주 잘 지킨 것 같아요. 참 정말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더구나 그리스도인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이 세상일도 좀 바르게 판단하고 그리고 제대로 투표도 하고 이러리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종북 목사, 좌익 목사, 종북, 좌익, 동성애 찬성, 낙태 찬성, 차별금지법, 재정 찬성, 이런 목사 성도들이 그냥 수두룩한 거예요. 그 비율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 비율이 거의 똑같아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이제 고민도 하고 이러면서 왜 이런 일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생기고 있는가,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국가가 뭔가를 국민이 몰라요. 국가, 그러니까 이 국가의 통치체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고, 정말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이 국민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자체를, 그 자체를 아예 모릅니다. 왜 모르냐? 우리 부모들이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우리 부모 세대가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일제 해방된 이후에 6.25 전쟁 겪고 정말 말 그대로 먹고 살기에 바빠갖고 그저 어떻게 하든지 가난 극복해야 되겠다, 여기에 이제 매진하면서 몇십 년 사는 가운데 지금 말 그대로 먹고 사는 거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전혀 신경 쓰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건 우리 부모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이 문제를 좀 책임도 느끼고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대한민국의 문제를 좀 잠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뭐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 이게 1919년 뭐 20년에 건국이 됐다고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게 국가가 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한반도라고 하는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 남한 땅이 1948년 8월 15일에 세워진 거예요. 그 이전엔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나라가 없잖아요. 그 전에 땅도 있고 사람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그 전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은 그런 국가입니다. 그 대한민국의 국시가 뭐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왜 세워졌는지,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 나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밥만 먹고 사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느 면에서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 말씀드릴게요. 한 번도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국가적으로 뭐 그전 얘기는 할 것도 없고 이제 조선시대가 그래도 가장 우리에게 가까운 거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이성계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388년에 위아더 회군하고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8년을 이시조선이라고 하는 이 왕조가 이제 지속이 됐습니다. 뭐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 뭐 엄청나게 고상한 그런 나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말 그대로 그냥 노예제도, 계급제도가 고착화가 돼서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하지 않은 그런 나라를 전 세계에서 하나 뽑아라. 거기에 대표적인 나라가 조선이다. 뭐 많은 사람들 뭐 미국의 흑인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흑인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인간을 정말 비인간화해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이와 같은 거 계급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조선입니다. 조선. 그래서 조선은 사실 말이 국가지 국가라고 이렇게 부르기가 민망할 정도의 저급 국가예요. 이 세상에서 저급 인류 국가가 있고 저 밑에 하류 저급 국가가 있잖아요. 저급 국가. 우리나라 이제 역사 이렇게 또 외국 역사를 보면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뭐 브라만이 있고 뭐 이렇게 해갖고 영구적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게 있다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 양반 상놈이냐 해서 만들어 놓은 그 계급제도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비참하고 비인간적인 그와 같은 그 제도를 운영했던 이런 국가가 조선이에요. 중국을 대국으로 생각하고 중국을 숭배하는 그런 자들이 자리 다툼하면서 사는 세상, 중국 사대주의 이 세상, 이거 가지고 중화사상 이거 하나 가지고 국민을 탄압하는 이런 그런 시대가 이제 조선시대였습니다. 심지어 1850년부터 뭐 제국주의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세상에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일어나니까 그냥 세상에 물건을 쫓아다니고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려고 하고 그냥 세계 열강들이 정말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보려고 세상 쫓아다니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1850년부터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 말 그대로 경천 동지할 그런 사건들이 그냥 주변에 생기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왕을 포함해서 아무것도 몰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세상에 그 변화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말 그대로 퇴보사회 이게 이제 조선입니다. 이게 1910년에 끝났어요. 그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일제 식민지 이제 35년이 이제 우리가 이제 겪게 됐어요. 자유민주주의 같은 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때까지. 다만 그래도 일제 이제 식민지 시대에는 열심히 나가서 일하면은 자기가 일한 것만큼 돈도 벌고 집도 사고 뭐 할 수 있는 이 시장 경제. 이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거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눈을 뜨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여러분 알고 있는 이병철이니 뭐 정주영 이런 모든 사람들 다 재벌이 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걸 깨닫고 열심히 일해갖고 그래서 해방 이후에 이렇게 급성장하는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해준 조선시대에서는 아예 불가능한 거고요. 조선시대에서는 정주영 씨 이런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벌어요? 무슨 뭐 양반도 아니고. 어쨌든 시장 경제를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돈 벌 수 있구나 이렇게 이런 건 깨달았지만 자유민주주의 이런 건 아예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러고 나서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1948년 8월 15일까지 3년 동안 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소위 군정이라고 하는 거 실시해서 뭐 다른 거 한 거 없잖아요. 질서 유지한 거 외에는. 그렇죠. 이 땅에서, 이 남한 땅에서 질서 유지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러다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반도 땅에 뭐 5천이 얼마 동안 국가가 여러 개 있으면서 여러 체제가 있으면서 1948년 8월 15일까지 단 한 번이라도 1년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해본 적이 있냐고 우리나라가. 아니 단 하루라도 헌법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뭐라는 걸 해본 적이 있냐고요. 없는 거예요. 한 번도.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가 그냥 된 거예요. 이 5천년 역사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렇죠? 이러니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시장경제가 뭔지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어 놨는데 헌법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국민의 70에서 80%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자는 거를 그 이승만 대통령이 어느 면에서 강권적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이걸 만들어 놨으니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이 헌법이 어디서 왔냐? 미국의 자유헌법에서 이제 왔잖아요. 미국이 자유헌법을 만들어서 정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를 이제 건설하기 위해서 미국 이전에 영국도 있고 적어도 500년, 600년 동안 피를 흘려가면서 그렇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로운 그런 국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려가면서 쟁취해놓은 그런 제도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제도인데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영국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려가면서 이 자유를 쟁취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패트릭 헨리 같은 경우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게 이 사람들에게는 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가 뭔지를 이해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국가를 세우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시장경제체제 국가를 한다고 할 때 그 자유, 리버티, 이 자유가 뭔가 하는 거를 말 그대로 뼛속 깊이 체험을 하고 몇백 년 동안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놓치면 안 된다는 게 머릿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절대 이거 놓치면 인간으로 삶을 살 수가 없다.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미국을 세우고 줄기차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학교 교육 통해서 왜 미국이 독립해야 되는지, 왜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해야 되는지, 미국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국가가 돼야 되는지 등등. 그렇죠? 이런 거를 아이들에게 200년 이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최소한 대학은 이제 전문적인 거고 고등학교까지만 졸업을 하면 미국이 어떤 나라다, 미국의 헌법이 뭐다, 미국이 이 건국이 된 건국 배경이 뭐고 건국 이념이 뭐고 미국 사람이라면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런 거를 해서 시민 교육을 그렇게 강화해서 시키고 200년에서 이렇게 가르쳐 오니까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하잖아요. 공산당이 없잖아요. 공산당이라고 하는 거, 사회주의 이런 게 자리를 붙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이제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지난 뭐 6천년 동안 인간 역사 가운데 미국처럼 강대한 국가가 어디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처럼 강성한 국가가 어디가 있나. 말 그대로 최강국이에요. 최강국. 뭐 경제, 안보, 뭐 국방 뭐 할 거 없이 또 인간의 그 우수성, 인간의 그 자유를 가지고 이 창의성 이런 거를 그렇게 개발해 주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정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아마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공부하고 피를 흘리며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린 그냥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 수입을 하다가 우린 이걸 해야 돼,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게 뭐 국민이 이해도 못하고 또 그러고 나서 6.25 전쟁 생기고 밥 먹고 살고 그냥 보릿고개 해결하고 이렇게 이거야만 그냥 정신을 쓰고 이제 살다 보니까 지난 70몇 년이 지났는데도 정말 이게 무슨 나라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게 근현대사. 특별히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왜 독립을 하고 이런 국가를 형성했는가 가르치질 않잖아요. 쓸데없는 고조선, 뭐 고려, 뭐 이런 거 이거 가르쳐서 뭐 했으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최근에 100년 동안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고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뭘 잘못했고 뭘 잘했고 하니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또 가르친다고 하면 또 전교조를 통해서 아주 완전히 왜곡이 된,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만 안 된다는 그런 역사를 가르치니 이런 가운데 어떻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오겠냐고, 이게.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한 75세 되신 우리 은퇴하신 교수님하고 좀 식사하는 그런 계기를 가졌어요.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고등학교, 또 서울대학교, 미국에서 유학도 하시고 말 그대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 저를 만나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난 3, 4년 동안 이루어지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루어진 이런 일을 보니 정말 내가 하나도 모르고 살았구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최고의 고등학교, 최고의 대학, 미국 가서 유학하고 말 그대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 뭐 이런 분야, 뭐 공학 이런 거 하면 최고의 이걸 하실 수 있는 분이 지금 이루어지는 이런 일을 보니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 국가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외에도 또 75세 되신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하시고 은퇴하신 분이 계시는데, 전 몇십 년 동안 교직 생활하고 고등학교 교장까지 했는데도 전교조가 이런 단체인 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75세 이렇게 되신 분들이, 예, 그래도 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뭐 좀 이렇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인데도, 예, 교육도 많이 받은 분인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 교육 제대로 받지 못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분들은 얼마나 무지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은 태어나면 안 되는 그런 국가였다. 이게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헬조선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정말 나라를 제대로 살려야 되겠다, 애국심을 가져야 되겠다. 지금 뭐 야당 뭐 하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뭐 이게 국회의원들인가 할 정도로 무기력하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자, 이런 가운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정광훈 목사님 관련해서 무슨 신문 기사를 보내줬어요. 뭐 요새 이제 그 감옥에 가 있고 뭐 이런 얘기. 그 뭐 얘기가 뭐 기니까 관두고요. 맨 끝에 신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자왈. 이 정광훈 목사님은 정교 분리도 모르나 봐요. 목사가 정치 발언하면 안 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 기자가 정교 분리도 모르는 거예요. 정교 분리도. 난 이거 정말, 이게 무슨 커다란 신문사의 기자인데, 기자가, 목사가 정치 발언하거나 뭐 한 게 그게 정교 분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다. 그러니 이게 기자가 이 정도니, 기자라고 하면 그래도 뭐 저 공부하고 뭐 글 좀 쓰고 사상과 이런 걸 안다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 얘기는, 그러니까 불교도든 기독교인이든 뭐 목사든 뭐든 정치 발언하면 안 되는 거다. 예. 정교 분리는 뭐예요, 여러분? 정교 분리는, 예, 한 국가가 특정한 종교를 국교로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게 정교 분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뭐 불교든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면 다른 거 믿는 사람들의 신앙, 거기에 자유가 탄압을 받으니,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그런 종교를 가질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종교 분리예요, 이게. 국가가 정하면 안 된다는 거. 예. 아,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그게 지금 명시가 돼 있고, 어느 누구나 다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다 지금, 예, 이 종교 분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아, 지금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지금 글을 쓰고 있으니,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 정도가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정말 종교분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엄격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지금 대선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제 한 열흘 있으면 이제 대통령을 뽑는데, 지금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 목사들, 교회 지도자들이 다 나와갖고 누구 뽑아야 된다 그래요. 트럼프 뽑아야 된다고 그냥 다 와서 왕왕왕 되잖아요.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이걸 보고도 모르냐고, 이걸 보고도. 이 나와서 무슨 정치 발언을 하거나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정교 분리가 아니다, 이게. 이거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러한 그 믿음의 자유, 이거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고 내 의견 개진한 거지. 이게 정교 분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미국 사람이면 누굴 뽑아야 되냐. 트럼프나 바이든 둘 중 하나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둘 다 죄인이다. 죄덩어리예요, 둘 다. 우리 뭐 3년 전인가 뭐 문재인 하고 또 누구에 나왔잖아요. 거기 다 뒷덩어리 중에 하나를 뽑는 거예요. 그게 국민의 의무니까 나라를 이끌고 와야 될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좋고 뭐 바이든이 더 좋고 뭐 어떤 그런 것보다 예, 어떻게 해요? 나라를 이끌고 갈 지도자가 있어야 국가가 이제 유지가 되니까 둘 다 죄인이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주의자들 생각 둘 다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누가 더 하나님 편에 가깝고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성경적인 가치를 지켜줄 것인가? 그렇죠? 이걸 보고는 뭐라 그래요? 트럼프가 100번 났다 해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그냥 한결같이 다 트럼프를 찍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투표할 때 뭘 봐요? 자, 저 사람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줄 거냐. 개인의 자유. 그 개인의 자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재산권이잖아요. 재산권. 지금 부동산 폭등 이게 문제가 다 뭐예요? 재산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재산권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개인의 자유, 특별히 재산권을 지켜줄 거냐. 그 재산권 지키려면 돈이 일단 생겨야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를 경제적으로 더 부유하게 만들어줄 거냐. 그거 보고 찍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사람 먹는 것만으로 안 되니까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누가 더 많이 지켜줄 거냐. 미국에서 지금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종교의 자유, religious liberty. 이거를 누가 많이 지켜줄 거냐. 난 내가 이거 믿고 싶은데 이거 믿는 거에 대해서 말 안 하고 자유를 누가 더 허용을 해줄 거냐. 대통령이 누구네가 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 당장 보고 있잖아요. 지금 예배 못 모이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니까 종교의 자유. 그다음에 개인이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를 작게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정부가 비대해져서 정부가 개인 위에 깔고 뭉개기 시작하면 모든 자유가 박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 너무 규제가 심해서 사업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만들어서 빵 하나도 만들어서 팔려고 하면 그럼 와서 만드는 거 그 장소 이거 검사하고 하는 게 열 군데가 와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열 군데가 와서. 그러니 그거 준비하느라고 빵을 구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 개인의 자유 이런 거를 이 정부가 커지니까 그렇게 압박을 하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 우리 기독교인에게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가치, 이런 면에서.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쭉 보고, 미국 복음주의자들이 둘 다 죄인이지만, 트럼프를 찍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지금 다 일어나서 트럼프를 찍어야 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나라에서 정교분리가 가장 엄격하게 시행이 되고 있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정교분리가 뭔지 이해하셨죠? 예, 국교를 세우지 말라는 거지 자기의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목사들이 왜 나서냐. 대통령이 이 모든 거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둘 다 죄인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을 기독교인들이 뽑아야만 그래야 이 사회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목사들이 나서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대통령이 다스리지만 미국 안에 있는 모든 문제, 뭐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 모든 문제가 생기면 최종 결정은 대법원이 하는 거예요. 대법원 그 대법원 판사는 9명이 있는데 누가 임명을 하냐?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5대 4, 4대 5 이렇게 해서 진보 보수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대법원 판사는 종신직이에요. 한 번 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두 명이 바뀌었어요. 두 명을 바꿔놨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어디까지 갔냐? 5대 4에서 지금 어디까지 가냐? 5대 4로 이제 만들어 놨다가 이번에 리버럴 그러니까 이 뭐 진보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긴즈버그라는 사람이 이제 사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냥 곧바로 누구를 또 임명해서 베롯이라는 사람을 임명하겠다 그래서 지금 인준 전차를 거치잖아요. 이게 이제 인준 전차가 완성이 되면은 6대 3으로 바뀌는 거예요. 6대 3. 그러니까 뭐 동성애 문제 모두 나오면은 6이 보수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6이 되는 거고 된다고 하는 사람이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지금 미치기 때문에 대통령을 제대로 뽑아야 되는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트럼프 이걸 깨닫고 다 누구를 뽑냐? 젊은 사람만 뽑는 거예요. 이번에 그 베럿의 그 사람은 나이가 48살이에요. 그 앞으로 90세까지 산다 그러면 42년 동안 보수 하나는 그냥 이 트럼프가 박아놓고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3명을 박아놨단 말이에요. 3명을. 만일에 다음에 트럼프가 돼서 또 진보 두 사람이고 죽었다. 이걸 다 바꿔놓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미국의 전체 사회는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동성애 반대하는 그런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관이니 뭐니 다 누구로 바꿔놓은 거 아시죠? 우리 법 하는 사람들로 다 바꿔놓으니까 우리 사회는 이제 앞으로 계속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4년 한다, 5년 한다가 아니고 그 사람이 심어놓는 이 대법관이나 이런 게 사회 전체의 모든 거를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세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나서는 거예요. 나서서 우리가 반드시 낙태 반대, 동성애 반대, 그렇죠. 차별금지법 반대, 이런 거 하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왜 그러냐. 먹고 사는 것만으로 사람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철학이 있잖아요. 인생관이 있고 세계관이 있는 거고.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3년 반 동안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 겪으면서 사니까 영이 얼마나 피폐합니까? 영이 얼마나 피폐해요. 그냥 너무 추한 사람들이 추한 짓을 하고 다니고 있고 또 추한 자들이 또 거기에 지금 동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추가. 조국을 살린다고 한 사람들이 그냥 조국을 완전히 망치고 있잖아요. 지금 완전히 내로남불의 극치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왜 그래요? 이게 제대로 뽑지 않아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삶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또 다수 사람들이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는 정치에 신경 쓰지 않는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내일 할 일 해도 사회가 굴러가면 그게 제일 좋은 나라예요. 정상적인 다수 사람들이 정치에 신경 쓰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 차별금지법 이런 거 제정해갖고 그 핵심이 뭐예요? 소수가 다수를 누르겠다는 거잖아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이 사회에서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왜 군대 내에서 학문성교 이런 게 가능하도록 왜 법을 개정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럼 우리 남자아이들 가지고 있는 부모들 불안해서 어떻게 애를 군대 보내겠냔 말이에요. 상사가 와서 이런 악한 짓을 저지르고, 그거 다 저지르고 나면 뭐라, 난 동성애자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할 수 없지. 이해해야 된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드는 거를,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그냥 보고 있을 수 있냔 말이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지,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남자가 쑥 나타나진다. 여자라 그러고. 여자가 쑥 나타나는 난 남자라 그래도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사회가 오면 되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나는 그 사이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40개 성이 있다 그러고 이러면 이거 어떻게 살겠냐고요. 이게 비정상적인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살고 우리 아이들이 살기 위해서 좀 정시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국가를 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정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우리 교회 헌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정부. 우리는 시민 정부가 인간 사회의 공익과 질서를 위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라고 믿는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국가는 저와 여러분 잘 살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래서 사형제도는 시민정부가 지닌 특징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우리는 행정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라고 썼냐 하면, 우리 양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고 정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정부 아니면 정치에 대한 그런 견해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국가관, 뭐 어느 면에서 저의 국가관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 사람의 정치 이념이나 혹은 정치관 이런 게 대개 집안, 배경, 교육, 친구, 소득, 종교, 지방색, 학연 이런 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거 바꾸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이게 심지어 신앙 이상으로 가 있어요. 이게 신앙 이상으로 가 있습니다. 예. 네. 이거 바꾸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가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만 성경은 그래도 이러한 가치를 지키라고 이야기한다. 이걸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교회는 대다수가 이제 장로교회, 감리교회, 이렇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프로테스탄트 이제 교회이고, 미국은 대다수가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 대다수는 본인들이 프로테스탄트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목사는 3대 프로페셔널 가운데 이제 하나예요. 의사, 변호사, 목사. 이거는 프로페셔널 스쿨을 가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변호사 되려면은 로우스쿨을 가야 되고, 의사가 되려면 메디컬 스쿨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목사가 되려면 그러면 테올로지컬 세미너리인데 가서 일반 공부한 이후에 전문적인 공부를 해야만 이 전문가가 이제 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미국의 목사는 전 생활을 지도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해 와서, 영국에서 이렇게 이주해 와서 가장 지혜롭고 공부를 잘하고 그 다음에 집안도 넉넉하고 이런 사람의 아이를 그 지역의 목사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그런 대학들이 아이비리그 대학들이에요. 하버드대학, 예일대학, 프린스턴대학, 이런 모든 대학이 목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대학이에요. 목사가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래도 모든 것에 여유가 있고, 이렇게 해야 이 사회를 이끄는 나가는 이런 사람이 돼야 이 나라가 올바로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그런 대학들이 아이비리그 대학이에요. 자, 그래서 미국이라는 이 위대한 나라는 이러한 그 훌륭한 목사들의 영적 지도와 이와 같은 충고를 받으면서,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지금까지 형성이 된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투표 때가 되면 가장 유명한 교회 목사들, 뭐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한 메가더 같은 경우도 이 누굴 찍으라고 그래요? 트럼프를 찍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한 메가더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의 정치적 발언이 우리에겐 이상할지 모르지만 이게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이런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동성애 반대하고 낙태 반대하고 무상복지, 종교 다원주의 이런 거 반대하듯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리버럴하게 나가는 건 목사가 반대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바울이 살던 시대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러니까 성경에 절대적인 것이 있어요. 구원에 관한 교리라는 이런 거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행동에 관한 게 있어요. 행동. 이 행동에 관한 그런 그 교리는 그거는 시대에 따라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자, 그래서 바울이 살던 시대는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예요. 그러면 국민이 뭐 왕을 뽑거나 이렇게 이런 건 아예 생각을 못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바울이 살던 시대. 이미 제국이 하나가 돼서 로마의 평화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가, 이게 나라가 이제 하나가 되면서 말 그대로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얘기 들어봐야지. 로마의 평화, 이게 전국에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바울이 얘기한 거면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2000년쯤 지나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기는 뭐 자유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제 대다수 국가가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국가의 특징이 뭐냐? 지도자를 국민이 뽑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지해 주는 게 아니고 지도자를 국민이 뽑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저도 국민이고 여러분도 국민이니까 우리 국민이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그걸 지도자로 세워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자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올바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놓고 올바르게 투표하는 게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무이고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투표장에 가서 올바로 투표를 해야, 그래야 이 나라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의미는 다른 거 없어요. 좋은 시민이 되라는 겁니다. 이거 시민이 되려면 대한민국이란 체제가 얼마나 좋은 체제인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이걸 공부하고 이거를 세워준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승만을 비롯해서 건국의 아버지들. 그렇죠? 박정희 같은 사람이 완전히 세상을 바꿔놨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잘못한 건 우리가 버리고 좋은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서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해야 그래야 이 나라가 좋은 나라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기억이 되고 좋은 나라로 자리매김해야 아 이왕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면은 아 인류 국가 국민이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정치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도자를 잘 뽑고 세상 풍조를 이렇게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쪽으로 나간 사람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에게 투표를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교인들이 사랑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한다. 불법 탄핵 이런 거 그거 하는 게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번에 4.15 총선 뭐 이것도 나오면서 지금 부정선거 의혹이 아주 굉장히 많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지금 대법원에서 심리가 지금 시작이 됐는데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를 뽑는 게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인들이라도 좀 깨닫고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있으면 세상도 바라보고 판단하고 올바른 사람을 뽑아야 된다. 요한일서 4장 1절 가서 보면 모든 영을 믿지 말고 영을 다 시험하라 그랬잖아요. 이건 마귀 간별하는 거 이것만 하지 말고 지도자를 잘 뽑는 것도 영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를 잘 뽑는 것도 그 영을 시험하는 거예요. 저게 마귀의 영을 가진 사람인지 그래도 그래도 좀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의 예수님은 믿지 않아도 그래도 그걸 좀 알고 있는 사람인가 이거 구분을 못하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가 옳다고 하고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설명도 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언어에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오른쪽과 왼쪽 저 보세요. 오른쪽 이거는 오른쪽에서 나온 거예요. 오른쪽 이 옳은 거를 한자로 표현하는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 바르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쪽이라 그러고 바르다 그래서 바른 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right이에요. 이게 right. 그렇죠? 왼쪽은 왼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왼쪽. 외다라고 하는 형용사는 뜻이 뭐냐. 물건이 좌우가 뒤바뀌어서 쓰기에 불편하다. 마음이 꼬여있다. 이런 게 이게 외예요. 그러니까 외롭다, 외지다, 뭐 외톨이, 뭐 외통사, 하여튼 왜 이런 게 들어가면은 그게 좋지 않은 말인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또 이거 얘기하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왼손잡이를 미워하나 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왼쪽에서는 건 나쁜 거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집을 짓는데 왼쪽에 져서 나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 자체에도 원래 그 뜻이 이게 오른쪽 왼쪽이 이런 뜻이다 우리나라 말에도 영어도 한번 가서 보겠어요 영어 가서 보시면 영어 우리가 right 그러잖아요 오른손 right hand left hand 오른쪽 right hand left hand right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right은 영어 그 사전에 가서 보면 좋다 good proper 적합하다 fitting 적당하다 어울리다 straight 곧바르다 이게 미국 사람의 어원에 나오는 right의 뜻이에요 left는 어원에 가서 보면 weak, 약하다는 거예요. foolish, 어리석다. 그 다음에 lameness, 다리를 쩔뚝거리고 전다. 그 다음에 paralysis에서 마비가 돼. 이게 left의 원래 뜻이 left.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장 가서 보이시죠? 가서 보면 righteousness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받아서 그래서 의인이 된다고 할 때 그게 저 right에다가 E-O-U-S-N-E-S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거를 입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게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right을 얻는 거라고 쓴 거예요. right을 얻는 거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는 게 right을 얻는 거예요. right을. right이 없는데 right을 얻는 걸 그걸 성경은 righteousness을 얻는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2절에 지혜자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쪽 right hand에 있다는 가서 보세요. A wise man's heart is at his right hand. 이 지혜로운 자의 heart, 이 heart은 이게 심장인데 이 심장,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어리석은 자, 바보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는 거예요. 왼쪽에 있다. 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 왼손잡이가 나쁘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가치가 옳은 거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가치가 왼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오른쪽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의를 입는 거예요. Righteousness를 입으면 그러면 오른쪽에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쪽을 자꾸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화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왼쪽으로 삐뚤어진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나서 오른쪽에 그 가치가 들어오니까 오른쪽으로 내가 향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그게 성화의 그런 삶이다. 자, 성경 가서 한번 right hand하고 left hand를 한번 좀 볼게요. 창조의 처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게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드시고는 모든 게 좋았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옳았다는 거예요. right 했다는 거예요. left는 하나도 없었어요. left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left 쪽으로 사람이 태어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이후로 모든 사람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마귀의 자식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오른쪽, 올바른 쪽이 아니라 삐져나간 왼쪽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가는 그런 사람,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외진 길로 가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Right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Right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길에서 벗어나 무익하게 되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없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왼쪽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왼쪽의 것을 택하는 게 그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죄를 좋아해요. 왜 그러냐? 왼쪽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 안 하고 누가 공짜로 준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일 안 하는데 공짜로 나눠준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 왜 그래? 천성이 왼쪽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너무 재미있고. 왜 그러냐? 왼쪽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성향이. 그렇죠?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거. 그렇죠? 죄 짓는 거, 남의 거 뺏어다가, 나 일 안 하는 남의 거 뺏어다가, 이렇게, 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일을 안 해도 되니까. 이게 왼쪽 성향이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걸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고쳐야 된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가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left라는 게 하나도 없는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했어요. 지옥불 속에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지옥의 형벌을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의 아시겠죠? 죄는 왼쪽이고 의는 오른쪽이에요. 이게 right이고 이게 left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서 보니까 의는 어떻게 왔냐? 양 밑에 내가 와야만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자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양 밑에 내가 예, 내가 납작 엎드러지고 주님만 믿습니다. 해야 의가 이루어지는 거지 내 힘으로는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삐뚤어진 것을 바르게 교정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태어날 때 왼쪽 사람으로 태어난 거를 의의를 입혀줘갖고 그래서 어떻게 법정에서 너는 오른쪽 사람이다 하나님이 칭해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삶을 살면서도 옳고 그른 걸 구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다. 그래서 구원 받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오른쪽의 가치 우의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는 못해요. 왜냐하면 워낙 태생이 왼쪽 태생이기 때문에 왼쪽이 남아있어요. 저도 남아있고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오른쪽의 가치를 추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오른쪽의 가치는 하나님이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놓았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가서 뭔가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자꾸 진화했다고 하면 이게 왼쪽이에요. 이게 왼쪽. 진화했다. 돌덩어리에서 사람 나왔다. 이건 왼쪽이고 하나님이 특별 창조했습니다. 이건 오른쪽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생명이 중요하다. 인간 생명이 너무 거룩한 거다. 이건 오른쪽인 거예요. 이게 인간 막 죽여도 된다. 그건 왼쪽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낙태를 보세요. 그 불쌍한 아이를 가서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뭐예요? 이건 왼쪽이고. 아닙니다. 수태한 순간입니다. 사람입니다. 하고 생명을 존중여기면 그러면 오른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하나님처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줬잖아요. 이 자유를 최대한 주려고 하면 그건 오른쪽인 거고, 자유를 억압해갖고,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결혼입니다. 이건 오른쪽이고. 그렇죠. 동성끼리 결혼해도 결혼입니다. 이건 왼쪽인 거예요.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전혀. 예, 창세기 9장 가서 보니까 사형제를 집행해라. 찬성하면 오른쪽이고. 그렇죠. 이건 아닙니다 하고 나가면 그건 왼쪽인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배려해서 그래서 가난한 자들 울부짖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이걸 추구하면 그러면 오른쪽인 거고, 부자가 그냥 막 약탈하고 그냥 해서 하면 왼쪽인 거고,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를 줬어요. 부모와 자식을 줬어요. 순종과 공경하는 거, 그렇죠? 주인과 종을 줬어요. 이런 관계를 다 줬잖아요. 여기 이런 관계에 따라서 주인과 그 다음에 종과, 그렇죠? 남편과 아내 이런 모든 거 질서를 잘 유지하면서 하면 이건 오른쪽이고, 그렇죠? 주인이나 나나 다 똑같습니다. 이게 나가면 이게 왼쪽이, 그게 노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다 알 수 있도록. 또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습니다. 그거 오른쪽인 거고. 뭐 마더 테레사를 통해서 뭐 나가 있죠. 어쩌고 나가면 이건 왼쪽인 거고. 볼 것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려운 게 없어요. 경제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그건 오른쪽이에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고 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지키면 그건 오른쪽이고. 무상으로 주십시오. 그저 나는 정부에 예, 허수아비로 살겠습니다 하고 나오면 그건 왼쪽인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윤을 추구하며 경제활동을 하면 그걸 보장하면 오른쪽인 거고, 국가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예, 태어나면서 무덤까지 국가가 다 해줄 테니까 세금만 많이 내라, 이런 정책으로 나오면 그건 왼쪽인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제가 이런 건 말씀드린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후보가 나와서 뭐 얘기를 하면 저건 왼쪽이구나, 저건 마귀의 영이 있는 자구나, 이렇게 다 판단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판단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저거는 마귀의 영이, 저건 100%고 그래도 이건 10%니까 이걸 찍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100%는 없어요. 하나님의 걸 가지고 하는 사람 저부터도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 보는 거예요. 이거 보고 하나님의 가치, 이거 90점, 이건 10점이구나. 이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 사람의 문제가 뭐냐.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이 머리를 가지고 보니까 사회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돈을 엄청나게 벌고 어떤 사람 돈을 못 벌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 뭐 가지고 그러냐. 돈 가지고 그런 거야. 딴 거 가지고 얘기 안 해. 돈 가지고 그래요.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게 뭐냐, 자유 경쟁하게 하니까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시장 경제가 아니라 국가가 딱 똑같이 나눠서 하는 이런 식의 사회 제도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나빠서 생긴 게 아니라 인간이 죄인으로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평등한 사회가 어디냐? 평등을 주장하는 북한이 제일 불평등한 사회예요, 여러분. 거기 그 김정은이하고 몇 명 빼고 그 사람들이 전체 부를 다 소유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이건희 씨 이런 거 소유한 거, 그건 비교도 안 될 정도, 온 나라를 몇 사람이 다 소유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평등하게 제일 못 살게 만들잖아요. 이게 안 보이냔 말이에요. 이게 안 보이냐. 기독교인으로 이게 안 보이면은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이게 안 보이는가. 이게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사는 유토피아는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공평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게 뭐 인간의 힘으로 가지고 그냥 뒤집어 엎어서 혁명을 일으켜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서 모두가 다 공평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거 나오는 게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예요. 모두가 동일하게 평등하게 나누면 문제가 사라지지 않겠냐. 그래서 나오는 말이 경제민주화. 알잖아요. 김종인이 이런 사람도 경제민주화. 말이 경제민주화지 있는 사람 거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 추구하는 사람이 이거 추구한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이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경제민주화 이건 말은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 사회주의 하겠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 거 빼앗아서 강제로 나눠주겠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배경이 뭐냐 하나님이 있다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물질이라는 유물론인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 그 다음에 그람시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그 붉은 체제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추구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와 인간의 분배 경제 평등주의 이거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성장하는 게 먼저인가 아니면 남이 해놓은 걸 균등하게 나누는 게 먼저인가 이 문제거든요. 여러분 보실 때 어떻게 해야지 국가가 유지가 되겠어요. 아 성장이 돼야 분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보이나 봐요. 많은 분들이. 그저 공짜로 나눠주면 돈이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고가 다 바닥이 났어요. 다 바닥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려고 하는 게 그 인간의 기본 자유예요. 여러분 왜 아이들 어떻게 하든지 대학을 보내려고 그래요. 그래도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성장하도록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대학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왜 모두가 다 똑같이 그렇게 되는 그런 사회를 원하냔 말이에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게. 그렇게 삼성을 싫어하면서도 아들 딸은 다 삼성을 보내려고 그렇게 하는 이런 이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회가 꼬여서 왼쪽으로 가는 그런 사회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보면 분배 평등을 이룬 나라는 결말이 어떻게 되냐 소비에트 연방 북한 그렇죠 다 어떻게 몰락한단 말이에요. 중국도 좀 몰락하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경제만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지금 가져다 놓은 거 아닙니까? 남미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지금부터 50년, 100년 전에는 세계 5위 국가였어요. 5위 국가. 지금 쥐를 잡아먹는 이런 국가로 지금 전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사회주의 이런 데서는 국가가 유지가 안 됩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반은 남이 일할 테니까 나는 일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반은 내가 일해도 내 거 다 남이 가져가니 내가 뭐하러 일하냐 그 다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국가가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 사회에 한 6천 년 동안 왕정국가, 공화정국가, 뭐 민주국가 뭐 여러 가지 체제 그런 국가가 있었어요. 완벽한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예. 네.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 그래도 인간을 가장 자유롭게 또 종교의 그런 자유를 허락해서 마음껏 믿을 수 있는 거 해주고 이런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꽃을 피운 게 어디예요? 영국과 그 후손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도를 펴고 어느 나라가 가장 잘 사나 가서 보세요. 영국의 후예들이 가장 많이 잘 사는 거예요.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렇지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다 영국의 후예들이 자유민주주의로 해놓은 나라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고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도 왜 잘 사냐 그 체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이거 보면 모릅니까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거나 바보 천치입니다. 바보 천치. 예, 이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런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자, 이제 우리가 투표를 하잖아요. 그럼 투표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국민의 의무입니다. 둘 중 하나 내가 뽑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불교도일 수도 있고, 예, 뭐, 무신론자일 수도 있어요. 한 둘 중 하나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아야 되냐.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걸 그래도 더 많이 지지하는 사람. 그렇죠? 이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경제를 윤택하게 하고 종교의 자유를 더 많이 주고 아이들의 창의성을 이렇게 개발해 그런 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거 추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걸 하면서 특별히 우리나라 특수 상황이 우리나라의 문제는 왜 생겼냐도 북한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저 북한을 저거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 다른 거 없어요. 공산주의를 배격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지도자로 세워야지 그 밑에 들어가서 질질 끌려가는 사람 하면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안 되겠다고 하는 철저한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국회의원, 뭐 시장, 대통령 이렇게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뒤에 지금 전 세계를 공산화하려고 누가 그래 지금 중국이 해서 지금 한국의 투표에 개입하고 호주의 투표에 개입하고 지금 미국 투표에 개입하고 공산화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저 중국이니까 저 중국하고 제대로 안 노는 사람을 우리나라 대통령이든 뭐로 뽑아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 역사를 한번 보세요. 중국에서 독립을 해서 우리 스스로 설 때가 우리가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됐지 중국 밑으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지난 6천년 역사를 보시면 아는 거예요. 저건 공산화 국가,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틀렸어요. 저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다. 그래서 친중, 반미 이런 거 하는 거 아주 배은 망덕한 행위라는 거. 이런 걸 보고 누가 딱 후보가 나오면 친중 하나 반미 하나 이런 거 보고 그리고 가서 찍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 기독교 같이 동성애 반대하냐, 낙태 반대하냐,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하냐, 사형제 찬성하냐 이런 거 해서 동그라미를 매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딜레마가 있어요. 목사님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없죠. 그런 사람이 어디서 우리 마음에 다 맞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국가가 살아남으려니 국방 안보는 일단 최대한 딱 사회주의 안 되도록 해서 공산화되지 않도록 하는 사람을 일단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 공산화되면 다 죽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을 일단 국가의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좀 봐야 될 게 뭐예요? 동성애. 동성애 그래도 좀 반대하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 예,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 뽑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뽑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정치 지도자, 뭐 국회의원 한다는 사람 중에 더 나쁜 사람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뽑으라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불교도든 기독교인이든 그렇죠? 전라도 사람이든 경상도 사람이든 경기도 사람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학연, 지연, 혈연 이거 다 무시하고 어떤 사람을 뽑아요? 하나님의 가치? 그 하나님의 가치가 헌법으로 딱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뽑아야 된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는 인류 역사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와 같은 기관이에요. 하나님 뭘 허락해 줬냐?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라. 그래야 먹고 산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회 정의, 부조리 척결이라는 가면을 쓰고 모두가 공평하게 분배받는 거 주장하는 이 사회주의는 마귀의 개념이라는 거. 어떤 분들이 뭐 너무 과격한 발언이라 하겠지만 이게 성경이 정의 내리는 그와 같은 개념입니다. 약자 배려 물론 해야 돼요. 사회 정의 실현 너무나 당연히 해야 돼요. 예, 부조리 척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있는 사람 거 빼앗고 소수가 다수를 억누르고 하는 말 그대로 하극상 이런 풍조가 사회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 사회는 그냥 저절로 망하게 됩니다. 저절로 망하게 돼요. 이게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아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잖아요. 그 인구가 줄잖아요. 20년, 30년 지난 이내 국가는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둬도. 그러니까 결혼해도 좋은 국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얼마든지 결혼해도 좋은 그런 국가. 그게 안 되니까 이 사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시대가 혼탁하고 정치 상황이 혼란할수록 그리스도인은 맑은 정신과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거 그거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를 어떤 식으로든 뽑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좋아하는 그 가치가 뭐냐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헌법이에요. 그 대한민국의 헌법이 기독교인들의 가치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그런 헌법이 대한민국의 헌법인 거예요. 그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민주주의 불완전하지만 고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 인간이 만든 것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이런 체제의 우월성을 인식하고 지키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체제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체제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예요.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 불공평한 게 있어요. 그 인간의 죄 때문에 어느 사회에 가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가장 좋은 나라예요. 대한민국의 헌법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그런 헌법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손을 얹어주신 그런 국가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나라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그런 가치입니다. 그래서 사랑침례교회는 또 저는 이런 것을 지키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고 또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예요.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 보수주의적 가치다. 보수라고 하는 거는 보수가 되려면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 뭐냐. 인간은 연약하고 창조주가 이 섭리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경영한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보수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좌익은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좌익이에요. 그래서 그걸 진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고 우리가 부족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가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어떻게 천천히 천천히 뜯어 고치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 사회가 좋은 사회인 거예요. 그런 좋은 사회, 동성애 안 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고 국가 안보 반드시 든든하게 지키는 그런 사회, 공산주의로 넘어가지 않는 그런 사회 만드는 거, 이거 누가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마지막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다. 맞습니까? 이걸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